주요 이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6일 현재 미국 내 환자는 93만 9,249명, 사망자는 5만 3,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89만 9천 명, 사망자는 20만 3,0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0명 중 3명, 그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미국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지아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 정부는 식당과 미용실 등에 대한 영업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주들은 각 영업장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상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다른 주들은 비필수 업종에 대한 재택 명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주내 5천여 개 일반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를 통해 하루 4만 명에 대한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가 전 세계 나라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로카 IFRC 회장은 24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마셜 플랜과 같은 방안을 고안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각 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대응을 계획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활동 중단으로 수백만 명이 소득을 잃었고 이는 서방 국가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에게 큰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이란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순수하게 평화적이고 민간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허구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해외 테러기관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가 군사용 인공위성을 발사한 건 그동안 우리가 한 말을 명확히 한다며 이란의 우주 프로그램은 평화적이지도 전혀 민간 목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22일 이란 중북부 사막에서 누르라는 군사위성을 발사해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이용한 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 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과 동일하고 호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거부하고 이란의 위험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나라들이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는 데 대해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가 재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HO는 26일 발표한 지침을 통해 일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보유 사실을 각 개인의 이동과 업무 복귀 등을 할 수 있는 면역 통과증 혹은 안전 증명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치되고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데 대해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일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앞서 칠레 정부는 지난주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통행증을 발급해 이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칠레 정부는 완치자들의 항체 보유 여부를 판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여전히 김 위원장은 1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의료진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와 이번 건강 이상설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로 국제사회가 한바탕 떠들썩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 제안한 금액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보도로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요. 지금은 좀 정리가 됐는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의 발언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합참의 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군이나 또 핵 전력에 대해서 완전한 말하자면 컨트롤, 통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달리 추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이상 상황,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요. 예. 한국 정부는 이 CNN 방송의 보도로 촉발된 언론들의 관심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당국자가 뜬금없는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대외교류협력부장이죠. 북한과의 교류를 책임진 고위 당 관리인데요. 이 관리도 그 외신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이증하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언론들의 이런 추측이나 이런 흥미성 보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예.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를 안 해서 의혹이 일다가 데일리 NK와 CNN 보도로 이렇게 커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그 몇 가지 좀 의혹이 일다가 CNN 방송이 보도하면서 이제 일파만파로 좀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그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예.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봤고요. 또 하나는 그 태양절 전날이죠. 4월 14일 북한이 그 순항미사일을 그 동해로 여러 발을 쐈는데, 이게 그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또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뭔가가 좀 문제가 생겼다면은 4월 13일 또는 14일에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그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묘양산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21일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뉴스 전문 방송이죠. CNN 방송이 데일리 NK 보도를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그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상당히 들썩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어떤 것이 그 진실인지는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 이 내용은 좀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 사안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예.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가 비공개로 언론에 얘기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해졌는데요. 김 위원장이 사실 북한에서 이처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이런 내용들은 정권의 핵심 다섯 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데일리 NK가 파악하고 있다면은 사실 놀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러면서 보도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또 예. 한국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묘양산 쪽에 간 적이 없다 최근에 그러니까 네. 최고인민회의라든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바로 원산으로 이동해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부 당국이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 정부 당국의 이런 판단이라든지 정보대로라면 수술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그 데일리 NK의 보도대로 뭔가가 좀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병설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특별히 언급을 한 게 있습니까?
중병설은 보도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대개 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CNN 보도로서 상당히 이제 일파만파 커지니까요. 첫째로는 그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그러니까 데일리 NK 보도라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고 위중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또는 군사 부분 이런 데서 무슨 경계령이 내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동향이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나 했고요. 네. 조금 전에도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 측근들과 머물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방은 되게 이제 원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쨌든 그 이곳까지는 확인된 것 같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면은 그 이런 그 위중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쪽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앞서서 제가 잠깐 백악관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보도는 신빙성이 없는 게 많다 이런 네. 그 발언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점은 가타부타에 특별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가만 지켜봐야 될 것이다. 또 잘 closely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에는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은 것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대목 아닐까요?
이상한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태양절이 그냥 태양절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 북한 최대의 그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가 한 9년,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집권 이래로 태양절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빠짐없이 그 참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5일에는 그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간부들, 최종의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간부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부들은 참석을 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그 직계 할아버지 그 생일이니까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네.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봐도 좀 그 이상한 그 의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이후에 이 금수산 태양궁전 태양절에 참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올해 참배를 하지 않은 점은 이상한 점인데요. 그러나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실은 20년 가까운 집권 기간에 그 태양궁전을 세 차례밖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절에. 그러니까 예. 다른 날짜에 그 참배를 한 적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에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이 집권 이후에 처음이고 그래서 뭐 이런 지금의 현재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나 이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말하자면 업무에 좀 더 매진하고 그런 맥락에서 그 금수산 궁전은 미뤘다거나 또는 다른 시기에 그 태양절이 아닌 참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 당국자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언제쯤 공개 석상에 나올 것인지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에서 나오는 다른 신호들, 예를 들어서 대외 전보나 담화 발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전보나 담화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고 북한 같은 그 1인 그 시스템에서는 이런 그 이상설 이런 것이 나돌면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나 정보기관들이 보는 것이 이런 그 전보, 담화 이런 활동을 이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설이 나오고 또 공개 활동이 지금 열흘 이상 중단이 되긴 했지만 나머지 분야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19일 날이죠. 19일 날 그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전날 얘기했는데 북한의 무장이 즉각 그 담화를 내고 우리는 보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냈고요. 그 뒤이어서 네. 쿠바, 시리아 이런 쪽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전보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공개 활동은 없지만 나머지 무슨 뭐 군사 분야, 대외 분야 뭐 이런 대외 활동 이런 것에는 그 변동이 없다,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 보도 이후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뭐 늘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흘 이상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올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김 위원장은 40일까지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서방이나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동정이 보도되지 않거나 또는 그 활동, 동영상 같은 것들이 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전에 보면은 올해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관영 매체에 열흘 넘게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늘 여러 가지 관측들이 외부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류적인 거는 김 위원장이 뭔가 그 중대한 결정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많이 추측을 이뤘었고요. 또 한 번은 장기간의 그 잠적 끝에 나왔을 때는 간단한 수술이죠. 그런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언제쯤 공개 활동이 시작될 것인지 그걸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망한 게 아니라면요. 그 틀림없이 북한에서도 아마 이 같은 그 외부 한국의 언론이나 그 뭐 CNN 뭐 비롯한 그 보도 사항을 면밀히 그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경우라면은 뭐 저 지금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금방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공개 활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수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까도 무슨 그 발목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무슨 문제 그러니까 수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과거에 그 왼쪽 그 다리 발목에 그 물혹이 생겨서 이것을 수술을 받고 그 공개 활동하느라고 한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약간의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으면은 좀 그거보다는 시간이 오래갈 그럴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이 미국이나 한국 이 언론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에서는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이런 것까지 보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1인 독재 체제와 자유국가, 민주국가의 차이점인데요. 민주국가에서의 최고 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 건강 문제는 사실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바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도 사실 2차 대전 시기에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소련 그리고 영국과의 종전 협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군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그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알립니다. 그렇지만 예. 옛날 소련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 국가들 그리고 일당 독재 국가들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자체가 극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깝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사망했을 때도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이틀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건강 문제가 바로 정권의 말하자면 안정이라든지 내부의 말하자면 불안정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극비리에 다루고 있고 그런 만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북한은 마찬가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극비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외부에서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뉴스 포커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안했고 나는 거절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 한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금액이 밝혀졌습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몇 가지 그 윤곽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은 그동안 한 그 10억 달러 정도의 그 방위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의 5배죠. 그래서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요. 상당한 예. 이제 그 워낙 가격 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7번이나 그 한국과 미국의 그 대표들이 아 한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협상을 벌렸는데요. 최근에는 몇 가지 그 진전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7번째 그 협상이 열렸는데 여기 양측의 그 실무진 또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를 해서 아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좀 그 좀 절충을 해서 좀 그 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한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나왔습니다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은 13% 정도를 올려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1000억 원대 한 10억 달러 조금 넘게 아마 그 이것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것이 이제 실무진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막판에 실무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어긋난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에게 이제 특정 금액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부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뭐 한국이 미국과 그 상의해서 이제 이것을 안을 냈는데 이 13% 인상한 이것이 이제 거부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13% 인상하는 뭐 어떤 이유로 이 선을 제시를 했을까요?
한국은 이제 그 지난해의 경우에는 8% 인상에 합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보조를 맞춰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판단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결국은 6차례, 7차례 그 걸친 협상에도 서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그 9천 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4천 명 넘게가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임금을 예.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그 급박성을 좀 그 감안해서 예년도의 8%보다는 좀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도 그 이제 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 공약으로 사실 미국 예, 그 무임승차론을 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국가들이 미국에 말하자면 의존해서 방위를 의존하면서도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무임승차론을 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임기 중에 이들 나라가 그 분담금을 높일 것을 압박해 왔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이 이제 가장 먼저 분담금 부분을 협상하는 나라가 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이 내년에 이어질 일본과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분담금 협상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한 이 말하자면 상당한 액수의 증액 요구를 좀처럼 말하자면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또는 다른 그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사실과 배치된다는 지적들이 미국에서도 네.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증액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동맹관계를 뭔가 왜곡하는 그런 요구다라는 지적도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합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과 한국의 그 협상 대표가 7번이나 했는데요. 그리고 또 막판에는 이제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까지 개입을 해서 요선으로 합의를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막판에 이제 틀어버린 거죠. 이거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 그러니까 장관 또 협상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계속 표류를 하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체돌로 해서 어떻게 그 뭐 전화를 하든 뭐 협상을 하든 뭐 새로운 방안을 내든 대통령이 나서서 이 결혼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북한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 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를 사건의 개요를 윤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멋진 노트, 나이스 노트란 말을 썼습니다. 이전에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레터라는 말을 썼거든요. 친서를 예. 받았다. 근데 나이스 노트라고 하면서 그 노트를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하루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한국 청와대의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에서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장기간의 그 비핵화 협상이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국면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친서 외교로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이제 부인하고 나선 거였죠. 그래서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루뭉실하게 이전에 북한 측으로 받은 어떤 메모나 서한을 네. 받고 최근에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는 특별한 설명은 없었지만 대체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최근에 온 뭔가 서한이나 친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어의 이 노트하고 우리가 편지라고 이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 느낌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어쨌든 노트를 받았다고 하고 또 한쪽은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좀 실려 있는 편인가요?
북한의 말에 좀 그 무게가 좀 더 실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동안에 쭉 이제 뭐 친서 관련해서 얘기한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이런 거 관련해서 친서를 보냈다 안 보냈다를 갖고 무슨 그 허위를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 그러니까 1월이나 3월에 받은 그 편지 이것을 갖고 일종의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주로 북한만 다룹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일본 쪽하고 이제 외교 문제를 다루면서 일종의 예. 그 말 실수나 착각을 한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뭔가 그 원고 없음을 얘기하다가 좀 그 착각, 혼동이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예.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 친서를 부인했는데 외무성이 새로 직제를 만든 겁니까?
예, 사실 이거 이 직제 직함이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도 이게 새로운 외무성 내의 기구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것인지 이거를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서서도 사실 북한이 외무성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그 새롭게 공개하면서 그 직책으로 담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 김혁철이 맡았던 대미 협상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또 새로운 직제로서 그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이라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되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 전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 북한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미국의 여러 그 외교 담당 그 인사들이 이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와 상관없는 인도적 문제니까 북한 예. 또 이란 이런 국가에게 그 제안할 용의가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북한은 그 이상하게도 국경 없는 의사들 이런 민간 단체로부터는 뭐 받겠다 이런 요청도 하고 뭐 받을 용의를 밝혔습니다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수차례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싫다,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몇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그 미국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다른 건들 제치고 제재를 해제한다는 요구를 그런 약속을 먼저 해라 이런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시켜서 북한이 그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것이 이제 사실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인데요.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북 관계가 그러면 지금처럼 그때까지 계속이 될까요?
사실 미북 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잘 그 보아온 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말하자면 회동 이것을 보면은 전부 다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뤄진 것이었고 또 전격적으로 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체로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도 국경을 폐쇄했고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해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대책에 말하자면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북 협상의 재개를 전망하기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11월의 대선 때까지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맞으면 국내 업적이 중요한 것 하나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가 예. 사실 이 코로나 문제로 상당히 지금 위태롭게 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 관련해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한 셈이 되고요. 또 이제 미북 협상 자체를 보더라도 6월 12일 첫 정상회담을 맞게 되는 기념일이 있고 또 6월 30일에는 판문점 회동도 있고요. 그 기념하는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그 기념할 만한 날짜들이 있는데 트럼프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날짜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상황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네.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상황에 대선 국면에 주도권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물론 예. 전부 다 관측이긴 하지만 따라서 상황이 대선 때까지 이렇게 장기 교착 국면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 요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측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한국 총선거 이후의 남북관계를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실시된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소신껏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1.15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60% 정도를 확보해서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일종의 정치적으로 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그 소신껏 주도적으로 대북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추진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 북한 개별 관광, 또 남북 간의 보건 협력, 또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 철도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이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북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지금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전혀 지금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응을 보일 것인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그 의문이고요. 따라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북 제재 문제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부 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와 이 제재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물론 이번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런 여러 가지 대북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할까요? 이런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단 동해선의 남측 구간부터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마도 앞으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반응, 그리고 제재와 저촉되는 부분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조율 그리고 협력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골라든 예쁜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고 꼼꼼한 풀칠로 우표까지 붙이고 나면 반가운 빨간 우체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행복함으로 기다렸던 그때가 참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네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신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처럼 전자편지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느리고 손이 갔던 그때지만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리며 설렜던 행복은 이 편지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는 우체부 아저씨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려요. 저에게 전해줄 소식이 없나요? 라고 노래하는 카펜터스의 Please Mr. Postman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격적인 가수 데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하게 된 첫 음반이 그의 화려한 가수 인생의 서막을 열어주게 됐다. 이런 얘기들 나눴었는데요. 엘비스가 이 첫 노래를 녹음하러 찾아간 곳에는 마리온 케이스커라는 여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온은 엘비스의 노래 창법에 흥미를 느꼈고 또 당시 썬 레코드사 사장님이었던 샘 필립스에게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샘 역시 엘비스의 노래를 듣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엘비스의 이름과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메모해뒀던 샘은 1년 뒤에 신인 가수를 찾던 중 엘비스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엘비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노래 한 곡 녹음해보지 않겠냐고 엘비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비스는 이 사장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벌써 사장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만큼 대단히 기뻐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1954년 썬 레코드사에서는 엘비스의 음반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썬 레코드는 오늘날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음반을 녹음한 회사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엘비스가 처음 녹음했던 곡은 나는 당신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 will never stand in your way 라는 곡,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 없이는 무엇이든 똑같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I could wonder the byway the wind went through,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Those familiar old places would just make me blue, 'cause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I wasted my lov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without you. Well, I wasted my lov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with somebody new.
엘비스가 썬 레코드와 인연을 맺고 처음 녹음하게 된 두 곡 중에서 한 곡,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듣고 계신데요. 이 곡을 녹음했던 게 1954년이니까 19살의 엘비스의 목소리여서 그 풋풋함이 잘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녹음을 하고 한 달 뒤에는 본격적인 공연과 또 판매를 위한 레코드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두 곡의 음악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켄터키의 푸른 달이라는 뜻의 Blue Moon of Kentucky, 그리고 That's Alright Mama, 이 두 곡을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멤피스에 있었던 이 듀리 필립스는 엘비스의 이 앨범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엘비스의 음악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방송국에서 그의 음악을 자주 틀게 됐고요. 특히 사람들은 이 두 곡 중에서 That's All Right Mama의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앨범은 멤피스에서만 순식간에 7천 장이 팔려나갔어요. 이 엘비스를 이렇게 본격적인 가수로 대중에게 인식시켜준 바로 그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어보시죠.
Well, that's alright, mama. That's alright for you. That's alright, mama. Just any way you do i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mama. Any way you do. Well, mama, too. Son, that guy you fooling, wish
가난했던 한 청년의 운명을 황제로 바꿔놓은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으셨는데요. 처음 이 노래 제목을 듣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뭐 이런 제목이라서 엄마를 위로하는 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요. 엄마 아빠는 내게 말했죠. 내가 사귀는 그 여자애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라는 가사예요. 엄마가 전혀 괜찮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요. 이렇게 가사만 봐도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엘비스의 노래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은 과학과 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고 특히 이런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비판적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래의 대중음악이나 이 로맨틱하고 달콤한 노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강렬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이 불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엘비스야말로 그들의 욕구 불만을 이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대로 표출해준 당대 최고의 우상이었던 거죠. 빌보드 차트 탑10에 올라있는 곡은 무려 25곡, 높은 음반 판매 기록을 수립한 많은 앨범들, 그리고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영화 주제 음악으로도 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던 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의 히트곡 대행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뷰의 뉴스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1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